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1950년대 어느 가을 박지삼 시인은 해저무는 강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슬픔과 한을 회상하고는 쓸쓸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전후 처참한 우리나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었죠. 침대외 미술관, 오늘은 1950년대와 1960년대로의 시간여행을 해볼까요? 침대외 미술관 45화, 지금 시작합니다. 침대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코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진입니다.
네. 아, 한 주도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네. 어김없이.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느려고 이제 다 하고 있고요. 코코넬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요? 나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슬프다 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나라님은요?
영화를 봤는데 처음으로 4D 영화를 본 거예요. 네. 제가 그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막 의자 흔들리면서 막 바람 쏴주고 막 그런 놀이기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게 보러 갔었는데 이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저는 좀 약간 덩치가 작거든요. 근데 의자가 엄청 격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번 덜컹할 때마다 몸이 앞으로 튀어나갈까 봐 양쪽으로 손을 꽉 붙잡고 있느라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네. 그걸 4D로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계속 물을 뿌렸어. 그러니까 이거 3D 안경 끼고 있잖아요. 자꾸 물이 여기 다 붙는 거야. 닦으면서 봐야 돼.
아, 그게 약간 이상한 게 그게 4D 영화라는 게 어떤 3D는 입체적인 거를 보는 거고 4D는 뭐 향기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까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토이스토리를 볼 때 네. 물을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만든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관찰자 시점으로 그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한테 물을 뿌렸는데 내가 왜 물을 맞는 거지 싶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1인칭 시점으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 프로 중에 이동진 라디오 기자의 라디오가 있단 말이에요.
빨간 직방.
빨간 삐.
빨간 삐도 그렇고 그 공중파에서 하는 네,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그럼에도 삐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김혜리 기자라고 영화 기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하시는 말이 왜 굳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더 괴로워해.
돈을 내고 왜 굳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좀 나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방송 커버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네.
이번에 바꾸기로 했죠. 원래는 소장님이 간단하게 만들어주신 거를 제가 약간 다듬어서 사용했었는데 계속 그동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간이 잠깐 나서 명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올랭피아 이미지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침대 위의 여인이 누워있는 그림 올랭피아를 저희 커버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실 때도 커버 이미지가 바뀌어 있지 않다면 저희 방송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올랭피아가 미술사적으로 되게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느낌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네. LBC 방송들이 좀 이제 개편을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 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사항이나 아니면 리뷰 같은 것들 꾸준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진희님이 준비해 주신 베개 베고 전시 듣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오프닝 때 네.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갈강의 한 일부분을 저희가 들어봤어요. 이 시의 내용이 화자가 제삿날을 맞아서 큰 집이 있는 고향집을 찾아갔다가 노을에 젖은 갈강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슬픈 사랑을 추억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슬픔과 한을 회상하면서 쓸쓸히 마음 아파하는 어떤 한 장면을 시로 만든 거예요. 이게 1950년대에 쓰여진 시인데 당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던 시대였죠. 그런 서민적인 감성을 노래한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제가 굳이 오프닝에 넣은 이유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진전이 1950년대에서 60년대 한국의 삶을 찍은 사진들을 다루는 전시거든요. 전시 제목은 VIP 1950에서 60 빈티지 사진이라는 제목이고요. 전시 기간은 6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북서울미술관 사진갤러리 1, 2에서 전시되고요. 관람료는 무료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가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매주 월요일 휴관인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미술관이나 도서관은 월요일날 휴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일만 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가면 될 것 같고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활동했던 한국현대사진계의 주요 작가들 6인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사진전이에요. 한국 현대 사진사의 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격동기였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생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때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1950년대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산업시설과 국가기반시설이 굉장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죠. 한국은 전쟁 직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인 가난한 농업국이었다고 해요. 참고로 2013년 1인당 국민소득은 26,000달러죠.
와, 한 10만 배도 넘게 성장을 했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우리가 더 못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을 총지휘했던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100년쯤이 지나야 이 나라가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의 참상을 전하던 외신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참하고 되게 암울했던 그렇죠. 시절이었군요.
당시 우리나라는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많이 받았어야 했죠. 국민들 대부분이 굶주림에 허덕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38%가 난민이었고요. 장티푸스, 이질 등의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던 나라였죠. 전반적으로 1950년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 자체가 급선무였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년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1960년대는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죠. 그래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기 시작했는데요. 구로공단, 여천공단, 온산공단 등 공업단지가 조성됐고요. 시멘트, 비료, 정유, 철강 등의 다른 산업의 바탕이 되는 공장들이 세워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공업화의 추진으로 식량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서 굶주림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60년대는 한국전쟁의 비극적 체험을 겪고 난 뒤에 회복을 시작하는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50년대는 그야말로 뭐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하는 게 힘들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0년대는 이제 우리가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시작하는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한 거는 70, 80년대 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시기 안에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가족만 해도 저희 엄마가 1962년생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의 삶이 굉장히 달라요. 어머니는 그 농촌에서 8남매 중에 거의 중간 정도에 태어나셔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서울로 가는 기차표 한 장을 받았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표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먼저 있는 형제들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뭐 살 곳을 찾아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자기 삶을 꾸려갔어야 했던 거예요.
하긴 저희 어머니도 60년생이거든요.
네.
언니 언니처럼 60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되게 그 저희 부모님 때는 형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마 외가 쪽이 7남매인데 저희 엄마가 맨 첫째였어요. 이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저희 이모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정말 너무했다고, 어떻게 속옷 한 장 안 챙겨서 애를 보내가지고 나 혼자 모든 걸 챙기기가 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대가 맞이, 그리고 특히 딸 되게 희생이 많이 되었던 그런 시기죠. 시대였던 것 같아요.
첫 딸은 살림 미천 뭐 이런 게 그때 나오는
아, 그런 건가?
근데 막 어머니가 이제 가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모습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학교 다닐 때 보자기에 책을 싸서 다니고, 뭐 보릿고개가 오면 그렇게 배가 고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존, 기본적인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80년대 그쵸. 후반 세대니까
그렇죠.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그쵸. 80년대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즈음이었으니까. 나라님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으신가요?
저도 보릿고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밭이 있으면 밭에서 수확을 하고 남은 배추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국을 끓여 먹으셨던 적도 있다고. 너무 힘들어서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밖에 네. 나가서 산에 있는 풀 뜯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응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정말로 막 못 먹고 그 막 산에서 그 나무 껍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죽을 끓여 먹는데요. 끓여서 먹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먹을 수 없는 식물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렇게 찢어질 수도
그런 말이 생기구나.
아,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아,
네네.
그렇구나.
그 외에 소설 중에 오발탄이라는 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교과서에서
나왔던 작품이죠. 그게 1950년대에 쓰여진 문학 작품이라고 해요. 6.25 이후에 195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난과 비참한 삶에 대해서 다룬 소설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남자 사람인데, 가족들이 다 이제 특정한 직업이었고, 동생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영화배우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군인이 등장하는 영화의 배우로 감독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자기가 전쟁에 진짜 참전했던 군인 입장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뭔가 오락거리로 삼는 영화에 출연한다는 게 자기는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여동생은 전쟁에 참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장애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 처지상 그 여자를 이제 받아줄 수 없어서 결국 뭐 그 여동생은 미국 군인들한테 몸을 파는 양공주가 되어버리고 어머니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 약간 정신병이 생겼고 그런 되게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 현대사와 관련해서 한 가족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때 그 시대에 미군을 접대하던 양공주였던 사람들의 사진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양공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사진들을 전부 다 얼굴이 너무 앳된 거예요. 여자들이.
어린 여자애들.
그보다 훨씬 어렸겠죠.
그리고 얼굴이 또 앳되고 또 나이도 다들 그러니까 나이가 약간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때 시대가 이랬었나? 나보다 훨씬 어리거나 나랑 나이가 비슷할 텐데 그런 저런 삶을 살았던 소녀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에서도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자기 여동생에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이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거기서 보니까 뭐 그런 양공주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방법은 그 미국 군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기 생계도 가족들의 생계도 좀 더 덜 수 있고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마음 그럼,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영록 사진가의 강변이라는 사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한 여성이 바닷가에서 물동이 같은 걸 쥐고 등에는 아이를 메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래사장 위에는 배들이 뒤집힌 채 엎어져 있고요.
이게 1958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한강변을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아, 저기 한강인가요?
네, 당시에는 한강변에 모래가 있었나 봐요. 모래 위를 어떤 여인이 동생인 듯한 아이를 업고 머리에 무언가 쥐고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어린 동생을 나이 많은 누이들이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다음 사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사진가의 명동거리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왼쪽에 어린아이가 우산을 쓰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게인 것 같은데 가게 안에 마네킹이 있고 그 안에 굉장히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1950년대에도 명동은 어떤 패션의 중심지 아니면은 뭐 번화가 이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해요. 사진에 보면은 아리사라는 이름의 간판을 단 양복점 쇼윈도에 원피스를 입은 마네킹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당시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어떤 좋은 옷들, 좋은 복장 이런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진 같죠. 드레스 같은 옷인데 실제 사람들의 복장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앞에서 본 강변이라는 사진에서 볼 수 있죠. 약간 한복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맨발에 계량 한복을 입고
맨발에 이렇게 포대기를 메고 지나가는데 그 50년대 당시에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패셔니스타의 모습은 서양인과 같이 예쁘장한 드레스 같은 거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무릎 종아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원피스인데 소매가 없는 그런 모양이네요.
지금 봐도 예쁜 옷이에요. 그렇죠?
네.
저게 당시에 명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런 상점이 이제는 어떤 시골에 가야만 있는 상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양장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최첨단 패션의 쇼윈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저희 집 근처에 시장이 있어요.
네.
시장에 가면은 간판이 굉장히 멋있는 집이 있었어요.
간판이?
뭐라 써져 있었냐면 모던 의상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모던 의상실.
어. 네. 근데 그 나중에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친구가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모던 의상실이 아니라 모던 의상실이었던 거예요.
아, 모던의 상실이 아니고 모던 의상실이었던 거죠.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영화 모던 보이를 보면 남자 배우 박해일이랑 김혜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모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냥 그 단어 뜻대로 현대적인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가 나오고부터는 어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돼서 오히려 좀 옛스러운 단어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모던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뭐 예전에 그 저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제가 드라마를 원래 잘 안 보는데요. 옛날에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한지민이랑 그다음에 한고은이랑 유진이 나오는 그 경성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쩐의 전쟁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그 드라마가 많이 묻혔어요. 남지한이 강지한이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그때도 시가 딱 개화기인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강지한이랑 한고은은 거기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모돈보이, 모돈걸 그런 모돈보이. 느낌이라고 그런 약간 서울의 경성의 지인들도 약간 스캔들을 패턴이 패셔니스트하면서
셀레브리티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당시에 최첨단 패션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던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사진은 1966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홍순태 사진가의 청계천이라는 사진입니다.
오, 지금의 청계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언덕이 있고 아이들이 여러 명 흙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그 뒤로는 판잣집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네, 이게 1960년대에 청계천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판자촌이 청계천은 주위로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해요. 지금의 청계천 모습과는 정말 다르죠. 당시에 이렇게 모래사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만큼 지금의 청계천이 얼마나 인공적으로 다듬어졌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가면은 뭐 딱 산책로 걸을 수 있는 부분, 물이 흐르는 부분 딱 나눠져 있고 이렇게.
저도 그냥 무슨 약간 개울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의 모습에서 옛날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근데 모래사장까지 있었던 거면은 정말 많은 변화를 거친 것 같긴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청계천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청계천을 그냥 그 멀리서만 보고 그 진짜 강 옆으로 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거기 갔었는데 개울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을 담그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발을 담그고 그게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안에.
맞아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가 살길래.
그 왠지 일부러 풀어놓은 것 같던데 그거?
일부러 풀어놓은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약간 신문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청계천에 뭐가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인공적으로 풀어놓은 거더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청계천에 그런 물고기를 산다는 게 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닥터피쉬를 풀어놨었어야 되는데
발을 담그니까?
아무튼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는 봤었을 때.
그리고 청계천 뒤로 저렇게 판자촌이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의 38%가 난민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판자촌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다음 사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진은 한영수 작가의 1956년에 찍은 물지개라는 사진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물 펌프 앞에 물동이를 이고 와서 이렇게 물을 채워가는 모습이에요. 한 6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물을 계속 퍼주는 것 같고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에 커다란 휴지통 정도 크기의 물동이를 양쪽으로 이고 여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사진 속에는 10대 소녀들이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물을 넣고 이제 가고 있는 뒷모습과 물을 놓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당시는 상수도 정비가 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식수 공급용 물지개가 아주 보편적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여인들이 물을 이고 다니는 모습이 아주 보편적이었죠. 일부 가난한 지역에서는 70년대까지 이 방식을 계속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물을 먹으려면 가서
물을 이고 와야 되는 거죠.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빨래터에 보면은 아줌마 아주머니들이 나서 수다를 떨고 뭐 우물가에 물동이 일고 가면서 뭐 그런 약간 만남의 장소 겸 수다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저희 외할머니 댁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서 우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집이 저희 부모님 완전 시골에 사셔가지고 경상북도예요. 그래서 거기 되게 산속에 있는 데였는데요. 거기 학교 안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왠지 무서운데.
분교 안에. 그래서 막 그 저희 아버지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막 소문이 있다면서 저기 귀신 나온다면서요.
그렇겠네요. 왠지 공부를 하면
무서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폐교가 돼서.
그리고 요즘에는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서 아마 먹으면 안 될 거예요.
여과 정화를 해서 먹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소개했고요.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사진들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더 얘기하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의 모습이 상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이랑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했던 그런 전시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불과 한 세대만에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이랬던 거죠.
6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게 60년 전에 저런 모습이었다는 게 저희는 전혀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베개배구 전시 듣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코코넬님이 준비해 주신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요. 오늘도 일본 작가를 가지고 왔어요. 마츠에다 유키라는 일본 남성 작가분이시고요. 이분은 3D 예술 작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탈출이라고 합니다. 네.
뭐,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도 생각나기도 한데 저는 이 작품들을 볼 때마다 약간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나기도 하고 매트릭스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작품 사진들을 좀 볼까요?
저게 입체 작품인가요?
네, 입체 작품입니다.
이게 약간 표지 삼각형 모양의 빨간 테두리가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그 검정색 사람이 밖으로 정말 탈출하고 있어요.
작품 제목이 Slippery Floor라고 하는데요. 네. 미끄러운 바닥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 흔히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주의 마크 같은 거네요. 어떤 삼각형, 빨간 삼각형 안에 사람이 미끄러진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경고.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그게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사각형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심지어 비닐을 찍고 나와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작품이죠.
네.
뭔가 되게 딱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 작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탈출인데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예술가들도 그렇지만은 정해져 있는 무언가로부터 변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먼저 이 작품들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나가서 해보자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런 소재들도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소재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시계라든지 저런 광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봐도 알만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바꾸면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표지판이 진짜 저렇게 생기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이 그런 탈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한 계기가요. 예전에 이 작가분이 나이가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서른 중반쯤 되셨는데
작가 아주 젊은 작가분이요.
네, 젊은 작가분이시죠. 그래서 그때 세대도 우리 세대랑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작품을 이 작품들을 만들기 전에는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뭐 취직을 해야 될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그런 굉장한 많은 압박감에 시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도 버블 경제가 무너지는 거를 한번 경험했었고 뭐 비단 일본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취업에 대한 불안과 특히나 자기 미래 설계에 대한 그런 것들.
그렇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원래 이분이 디자인 전공을 하셨대요. 디자인 전공을 하다가 예전에 그냥 3D 아트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 처음에는 그냥 작가의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철과 같은 금속 합성 수지로 그냥 작품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했었는데 그 플라스틱 안에 열을 줘서 돌돌 마는 작업을 하다가 그 기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플라스틱에 열을 주면 플라스틱의 모양이 변형되죠.
변형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플라스틱 부품을 만지다가 이게 그 플라스틱 이거 누르다 그 안에 소재가 다른 소재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품이 실패를 한 건데 그 실패한 거에서 그런 자기만의 주제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작품을 하다가 이런 탈출이라는 주제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작가가 되었던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우연에 의해 기법을 발견하셨군요.
그렇죠.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우리가 실패하는 거에서도 뭐 살아가면서도 배우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작가분이 부모님이 인쇄업을 하셨대요.
인쇄업.
그래서 뭐 주변에 많은 종이와 다양한 크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었는데 그런 걸로 공장 놀이를 하거나 그림 그리는 걸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 공장 놀이 같은 거를 더 즐겨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디자인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가가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작가분이 그 디자인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작품이 디자인과 미술과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과 미술이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그 경계를 지칭하는 말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디자인과 예술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예술이고 디자인이냐라고 묻는 건
뭐 디자인은 사람들을 위한 게 디자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런 픽토그램 같은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뭐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비트니까 좀 더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은 되게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어떤 비상 표시 등 같은 걸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하게 그런 것도 제품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맨 처음에 코넬님이 슬리퍼리 프로라는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다른 작품 중에 보니까 비상등을 가지고 비상등 안에 있는 사람의 그런 픽토그램이 비상등 틀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의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비상등으로 사용해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터뷰 중에서 작품들을 아트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사고 싶네요.
그런 말도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런 그런 걸 디자인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고 느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기가 확실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품 중에 시계가 튀어나오는 작품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달리의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계인데 초침과 분침을 남겨두고 몸체가 탈출을 했어요.
벽걸이 시계와 자명종 시계를 가지고 중간에 그 어떤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제로 저렇게 시계가 움직여도 굉장히 괜찮은 작품일 것 같다는.
저번 시계가 움직이진 않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상당히 상품화되기 좋은 작품들을 하시네요.
그렇죠. 되게 되게 또 감각적이지 않나요? 작품 자체들이 젊은 작가다 보니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좀 맨날 우리가 쳇바퀴 돌듯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일상적인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좀 더 새로운 기분을 느끼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가벼운 작품 싣고 즐거운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코넬님이 준비해주신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침대 위 미술관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고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침대 위 미술관 45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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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